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오후를 허락하셔서 생명이 되고 영을 주시는 말씀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희들의 영혼 속에 비춰주셔서 그 빛에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이 대체적으로 비유의 내용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복음 공부 대신에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를 공부를 쭉 하였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 들어와서 이번에는 25회의 부록 1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태복음 공부를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1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있는 20장의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마태복음에 몇개안 되는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봐서 결론과 요약을 하도록 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아서 시계 방향으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을 들을 얻어 자기 부러움에 들여보내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 한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품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자기 부러움에 들여보냈다. 그가 세시경에 나가서 장소에 위로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부러움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정당한 대가를 주리라 하니 그들이 그들의 길로 가리라. 그가 6시와 9시에 한 나가서 저와 같이 하였고 11시경에도 나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놀고 서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고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정당한 대가를 너희가 받으리라 합니다. 저녁에 회사의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내일 나중에 저들로부터 시작하여 만족을 찾을까지 꼼짝을 주라 하니 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대나리씩 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그들이 더 받을 줄로 알았으나 모든 사람이 한 대나리온씩 받은 것 같이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네. 그들이 받은 후에 그 집에 사는 주인에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나중 온 자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종의 쇠약젖을 견디고 수고한 우리들을 그들과 같게 대접하십니까 하마.
주인이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네게 불안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몫이나 가지고 봐라. 맨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도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났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 눈에 악한 것이 아니냐 하였느냐?
예. 미안합니다. 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될지니 이는 주로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공부할 때에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록편으로 마태복음의 이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자원교가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의 본문에 나왔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동안 하늘에 있는 그 자체를 명칭을 그냥 하늘로 부른다 그러면은 영원히 있는 그것의 차이는 무언가 그런 입장이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도시의 그 일부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고 있는 과정에 지나잖아요. 그러니 정식 그 장소는 하늘이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는 완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완성이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셔서 이 땅에 주님이 완성하시고 계셨던 모든 성도들,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람이 마치 도시처럼 이 새 땅에 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치 옛날 땅과 하늘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새 땅과 새 하늘을 다시 만드셔서 땅 전체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의 도시로 표현했던 것이 이제는 땅과 같이 하나로서 하나님이 이 새 땅과 새 하늘 그리고 거기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나 하나님이 설계하고 건축했다.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멀리서 그 멀리를 하나님 안으로 영적 비전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때를 봄으로써 확신하고 죽은 겁니다. 우리는 더 확신 속에서 주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도 다 지금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태어나거나 사산되거나 유산되거나 하든지 그게 이방인의 마지막 넘버가 되든지 유대인의 마지막 넘버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중생시키버리면은 숫자가 다 찼으면 아버지께서 그러겠죠. 아들아 이제 가라. 그 시각에 완전히 땅과 하늘을 불로 태워서 새롭게 바꾸는 일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서 시작하고 영원히 어둠으로 들어갈 사람을 정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새 예루살렘과 함께 새 땅에서 사시면 그게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템포러리 하늘에서 일부가 되고 있고 땅에서 우리가 일부가 되고 있고 그 상태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가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유일하게 보입니다.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 주일의 개념으로만 쉬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쉬는 것을 아직 그분들도 못하니까 제단 앞에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시고. 읽겠습니다. 신학적이며 실천적인 결론은 자비로우신 고용주에 비유해서 중동지방의 이 고용주 혹은 토지 주인들은 포도원 주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외 없이 약자들에게 너그럽고 또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자주 베풀어 줍니다. 자신의 토지를 관리할 때에는 당연히 사꾼들을 고용을 하지요. 그렇게 하고 그 고용하는 사건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둡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영어 번역을 steward 혹은 manager라고 번역을 하죠. 그리고 그 피고용인들은 다 사건들이라 표현하지만 hiring 밖에서 집이 있고 낮에 와서 일하고 돌아가고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그 관리인이 맡겨진 토지에 대한 재반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를 한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토지 주인이 모든 것을 관리인에게 맡기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직접 고용도 하고 임금에 관계한 아주 예외적인 토지 주인임을 드러낸다. 이 경우에 토지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동정심과 자기 체면이 깎이는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하는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을 얼마나 크게 베푸는지 이 비유는 나타낸다. 그날 토지 주인이 일거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아침 6시부터 나가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0시가 아침 6시에 그러니까 뭐 3시, 9시, 11시 이렇게 되면 12시가 되면 오후 6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시에 땡하기 전에 오후 5시까지 나갔습니다. 총 4번을 나갔어요, 이분이. 이게 희생적인 사랑의 표시입니다. 1번, 이 비유가 묘사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학자들이 보통 말할 때 왜 마태복음만 Kingdom of Heaven, 왜 마태복음만 하늘나라라고 했을까?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읽으라고 쓴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를 조심합니까? 내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기 겁을 먹어요. 그래서 야훼란 이름이나 하나님 이름 대신에 넣어서 뭘 합니까? 하늘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만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정식 이름인데 하늘나라로 대체를 했습니다. 단순히 동일하게 법을 다 적용하는 것이 justice, 정의가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이 밝혀줘요. 정의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해주고 또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또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번 이 비유에서 토지 주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지극하신 사랑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걸 누려야 할 것을 스스로 가지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들이 가지도록 베풀어 준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천 명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 무조건 회당에서 추방. 기억납니까? 그러니 눈먼 사람이 눈을 찾게 되었을 때 부모들도 분명히 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많은 이 사람 지금 이렇게 고쳐진 거 우리가 누가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공회원들에게 솔직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가 그랬다 말을 꺼낼 순간에 너도 예수를 따라? 그럼 너 이제 우리 안식일에 회당 출입금지. 그게 사회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그 몇천 명이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회당에 가지 못하는 이상한 유대인이 돼버린 겁니다. 히브리서 편지는 이런 분들에게 쓴 겁니다. 나중에 사울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분들을 집에 가서 잡아내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리 같은 유대인들의 가장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성전 앞들 몇천 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거기서 만난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모임이 끝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각자 집에서 좀 여유가 있는 집에서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혹은 토지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그랬죠? 이 정의를 이룬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길이 없을 때 여유 있는 사람이 베풀어주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감독하고 행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상적이지만 2000년 동안에 계속 유지가 안 됐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도 유지가 안 됐어요. 왜? 곧 박해가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흔들렸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완성될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맛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가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communal life, 공동적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사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오셔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확정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성경에서 말한 옆에 사람 챙겨주고 모든 점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면은 최선입니다. 주님 오셔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교회가 하겠다. 재산 다 팔고 들어오시야. 그러면 다미성교회가 됩니다. 이단이 돼요. 재산 다 팔고 한쪽에 모여있어요. 알고 보니까 교주가 그거 다 챙겨가지고 자기 돈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희생적인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프리, 거저 죄인다는 것을 비유가 말한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기 전에는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필요한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영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깨우니까 아, 이게 내가 필요했구나. 왜? 죄와 비참함을 발견하니까 내가 이게 필요했구나 하고 성령님이 바꿔서 믿음을 주니까 이제는 필요가 채워지니까 남은 거는 계속 이제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원함이 생겨요. 우리가 일주일 생활에 힘든 게 이겁니다. 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는 아는데 원하는 게 사라져요. 아까 작은 딸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뭐냐? 좋아하는 거는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는 간절하고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면은 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담이만 생각해도 좋아서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도담이 쳐다보다가 까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똑같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 단어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영혼을 거스리는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야 원함이, 좋아함이 불처럼 계속 타게 됩니다. 4번, 이 포도원 주인의 동정심과 희생적인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지 말라고 주인에게 강요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건 누구였죠? 오후 5시에 다시 불려온 사람들부터 먼저 줬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정확한 진리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고 200불을 받았다, 일단. 그러면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야, 내가 저 사람보다도 11시간을 더 했으니까, 그러면은 2200불 정도 받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200불을 주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그 사람에게 200주를 줬으면 우리는 더 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준 거 똑같이 줍니까?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20불만 주고 우리에게 6불 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되든지 우리에게 2200불, 2400불을 줘야지요. 하든지 주인에게 강요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주인의 경고적인 명령을 듣습니다. 이 부분 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너 목 가지고 가. 이게 무슨 말입니다. 언어의 표현을 그래서 leave or go away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왜 너가 차별을 두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마치 너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처럼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이게. 왜? 6시에도 그 사람 새벽부터 와서 일거리가 없어서 서 있었어요. 주인의 자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5, 5시까지 계속 서 있는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주인의 자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비란 자기들이 한 것 없이 거저 받는 선물인데 왜 이걸 당연한 권리고 대상 보상이고 대가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5번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토지주인은 이 자제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당일에 5번에 걸쳐서 그 고용시장에 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그 다음에 불러서 자신의 포도원에다 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이러한 주인의 모습이야말로 사람으로 오셔서 스스로의 죄와 비참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을 필요를 가진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구원을 거저 베푸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대신 주고 구원하신 구원 이 두 가지 신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 나라가 말로 설명이 안 되듯이 그것을 만드신 왕이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도 이 미스터리는 신비는 다 저희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6번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새벽 6시부터 일했다가 이제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형적인 유대교 오늘날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전형적인 힌두교 교도들의 모습이요. 전형적인 이슬람교 모하메드교 교인들의 모습이요. 전형적인 부타 불교 교도들의 모습이고 대부분 나머지 이방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사도가 그 편지를 써서 막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Unworthy,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고서 하나님이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거저받았어. 그분께 감사하는 죄인들이야말로 11시, 5, 5시에 와서 이제 해가 지려할 때 주인이 나타나서 받아줬으니 오늘도 빈손으로 이제 곧 집에 가면은 내 아내나 자식들이 입만 뻥긋하고 배고플 텐데 그런데 나타났으니 어마어마한 자비를 체감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받은 분들 같으면 그런 마음일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사고가 나서 멀쩡하다가 잘 되다가 사고가 나서 위험한 자리에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될 때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중 된 자들로서 먼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칫하면 너희 받은 것과 떠나라 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운 심판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무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이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를 가장 그것을 필요라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 저희들이 감사히 받아들이며 더욱더 이 예수님의 언행심사를 닮아서 감사의 삶을 즐거운 봉사의 삶을 살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이끄시고 채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곧 만나도록 하자. 바이.